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도대체 어떤 신이 이렇게 인간과 자상한 대화를 이렇게 허락하겠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인간이 신에게 그 이름을 물을 수 있으며 또 그 신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건 마치 초면에 우리가 만났을 때 명함을 하나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명함 문화가 많이 좀 뭐 사그라들었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함 하나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름은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실 뭐 고대 이집트에는 그 다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들마다 사실 뭐 이름을 다 지니고 있었죠. 이 다신교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이름을 이런저런 형태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400여 년간 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쩌면 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름 말고 특별한 이름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한테 감히 당신은 뭐라고 내가 이름을 전해야 합니까? 모세는 지금 실제로 가고 싶지 않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움츠러든 입장에서 사실 이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어쨌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는 것, 그건 그 당시로서는 사실 관행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뭐 애굽에는 주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알겠지만 그 열 가지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 이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사실 전도가 잘 되는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인도나 이런 쪽에도 전도가 우리 생각보다 잘 됩니다. 다만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 한계 때문이지 여러 신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데는 갈등이 없어요. 뭐 모든 게 다 신인데 뭐 그 중에 하나쯤으로 받아들인 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유일신이신 단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그들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이제 우리는 번역해 놓기를 자존자라고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말이 야훼, 내자의 기원이 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는 자음만 모으면은 이게 야훼가 되는 것이고, 야훼라는 그 발음 밑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에 들어가는 모음을 합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 이름의 뜻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기서 이름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번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쩌면 이름을 나는 곧 나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나는 이름으로 존재하거나 이름이라는 존재에 갇히지 않는 존재, 이름이 나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뜻, 깊은 뜻 속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이 뭡니까? 나야. 아니 이름이 뭐라니까요? 나는 곧 나야.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가 스스로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의 제1원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홀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제한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타자적인 의존성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모와 부모와 부모의 부모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유 없이 어떤 의존성 없이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 테이블이나 마이크나 이 있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존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존재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I am, who I am이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들었던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에흐야 아시에르 에흐야라는 이 히브리어를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이름을 본인이 쓰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분은 곧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 있는 자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 히브리적 어원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야훼 하나님의 표현에서부터 그분은 자기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은 인간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혹 야훼 하나님은 본인이 그 이름을 스스로 밝힌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안 듣고 이 이름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한다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고 과학이란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할 뿐이에요. 따라서 이 우주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는 게 과학의 영역이고 설명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건 우리 예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것, 설명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걸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은 설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한들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슨 설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야훼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이름에 자음만 있는 걸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조차도 우리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 자존자란 무엇입니까? 자족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스스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돕는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뭐가 도와요? 갓난애가 우리 부모를 도울 수 없듯이 하나님은 자존자이기 때문에 자족하신 분이고 그분은 자족하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조건에 구애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를 잇게 하는 무에 가까운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궁극적인 원인이다. 뭐 동양사상으로 보면 이름 붙일 게 없어서 뭐 도라고 붙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도는 물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그분의 인격성을 말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대한 그 인격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되는 하나님으로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은 그분이 다가오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만큼 드러내는 만큼 표현하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이외에서 우리는 어디도 그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카이로스를 통해서 그분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을 뿐이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분 당신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곧 표현하셨고 그분은 다시 한번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뜻 또한 그분 이름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타자적 존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란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만약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온전히 충분히 충만하게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이 온전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씀이라도 말이죠. 이 성경의 마지막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흘러가서 그분의 이 다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뭐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된 모습을 보셨지만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장 4절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분은 누구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자존자이시고 자족자이시고 현존자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그분은 1장 8절을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죠. 알파와야 오메가요, 처음이고 끝이고. 예? 어떻게 처음이면 처음이지 끝은 끝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처음이자 끝이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그분을 우리는 전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온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인 뭐 그 정도 수준을 우리는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과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낸 만큼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더 잘 믿어드린다고 그분이 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어쨌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드러나셔서 그분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1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이 한 단어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민족사, 부족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같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같이 함께 동행하시며 공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해석할 때 그분이 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복잡다단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누가 이 모든 것을 기율하고 조율하고 통제하겠습니까? 어떤 권력이 인간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요? 자,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에게 이제 구체적인 미션을 줍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사흘길쯤 우리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따라서 출애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겠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바로를 지금 떠나겠다고 합니까? 왜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합니까? 사흘길쯤 거리를 두고 그들과 어떤 그런 단절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애굽 땅의 정치, 애굽 땅의 종교, 애굽 땅의 경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감으로써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분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잘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를 통째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록 이 땅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알 수도 우리가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영원히 거짓말합니까? 따라서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근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인간은 거짓말해요. 아시죠? 저도 거짓말할 때 많습니다.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무슨 객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만 인간은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라고 말하는 말조차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일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더더군다나 뭐 과거지사를 누가 정확히 기억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 기억 속에서 채색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는 삶이란 지극히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신실함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이 가지는 유일한 어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1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절대로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지사를 몰라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는 시간 전체가 현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지만 그분께서는 미래가 어떻게 보면 이 구슬 안에 들어있는 원형 안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가 한 점 안에 응축되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 전지하신다는 것,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개념적으로라도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겸손할 수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것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녹록하게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그냥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또 구원되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그분들과 대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기 지금 뭘 다 가져가, 폐물하고 이런 거 가져가라는데 이거 400년 동안 노임 챙겨가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조금 삭슬 챙겨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삭슬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나중에 다 성막 만드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광야에서 꾸미면 뭘 꾸미겠습니까? 사막에서 뭐 폐물하면 뭐 하겠어요? 다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식이 되었건 전문성이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심지어 미모가 되었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었사온적 감사함으로 그분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을 요구할 뿐이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장 이슬 말씀대로 맡은 자에게는 충성 이외에는 우리가 더할 것도 없죠. 그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은 충분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은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아침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정말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주님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성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귀를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 앞에 앉듯 앉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음성에 듣는 경청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성경을 덮으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셔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미지의 불안의 세상을 불안하지 않고 넉넉히 당당히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듣습니다. 미얀마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프리카의 소식을 듣습니다. 중남미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 주님 외로워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디에 있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겪는 현장에 주님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위경 때마다 보내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와 현존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이름을 듣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법은 오직 당신 한 분 의지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